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같은 관점에서 이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신약성경의 기록이 다 완성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종결하는 그런 시점에 AD 90년경에 이 모든 것을 종합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들, 그 사건들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고, 13장에서 17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이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거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 인터넷 무슨 댓글을 보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가 구약입니다. 그 이후부터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신약시대가 열리는데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대가 열리니까 예수님이 자그마치 여기 가서 보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일들을 완수하셨어요. 이제 완수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셔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정말 그 자리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 그러면서 가장 단순한 그와 같은 그 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지켜봤잖아요. 아,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난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제 신약시대가 열린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신약시대, 그게 열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거 전혀 모르고 구약의 그 율법의 지배하에 이렇게 살다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대가 열리니 이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지? 신약시대가 좋은 시대인데 나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된다. 이건 아주 필수적인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니까 나를 따른 너희를 반드시 세상이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확실한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그 뭐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몰라서 자꾸 이렇게 근심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그래요?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세상이 유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선포하도록 성령님이 만들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의에 대해서 어떤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인간 그 저자들, 그 인간 저자들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리오피 이렇게 기록해 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몇 가지 사역이 있어요.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침례 사역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 안에 푹 잠겨서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영원 무궁토록 떠나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떠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떠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봉인을 하시는 거예요. 봉인. 여러분 편지 봉투가 있으면 거기 편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풀로다가 봉인하잖아요. 봉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마귀나 어떤 세력이 와도 그걸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돌돌 말아서 봉인하는 봉인사역을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성령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오늘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사역 그걸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은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어요. 슬픔이 남아있어요. 3년 반 동안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아 이런 분이 막 떠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환난과 기쁨과 평안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 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6장이 다락방에서 몇 시간 동안 나눈 대화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잖아요. 그 13장에서 13, 14, 15, 16 그 네 장의 총 요약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죠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되니까 아 조금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죽었다가 묻혔다가 아 근데 너희가 다시 나를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그렇죠?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넘치는 슬픔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근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도 더구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본다. 두려운 겁니다. 자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수군수군 되면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풀려가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들끼리 예수님께는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본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19절에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도저히 예수님께는 직접 얘기할 수가 없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걸 간파하시고 이거 설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위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이런 얘기하면은 수근수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베드로나 여기 있는 요한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엄청난 것 같은 거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보통 때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성경의 이 기록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 여기 16장, 특별히 이제 16장에서 반복이 돼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너희가 지금 슬퍼하는데 실제로 이게 슬퍼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쁨을 누릴 거다. 아, 자꾸 슬픈데 기쁨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번 가서 보겠어요. 20에서 22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거다. 예수님이 그러더니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희 기쁨이 이번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주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33절에 가서 보니까 또 기운을 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당장에 이걸 깨닫고 그 당장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 이런 걸 보고는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19절, 2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프에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기쁨을 얻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이 이제 자라서 조금 자라면은 그러면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조금 더 자라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아요. 아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장난감, 뭐 레고 장난감, 블록지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또 조금 지나면 그냥 아이들 친구들하고 노는 걸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장난감을 사줬는데 예를 들어 장난감이 부서졌다.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기쁨이 그러면 멈추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장난감의 경우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부서졌어요. 그럼 첫 번째 옵션은 뭐예요? 새 거를 또 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새 거를 사주는 그런 옵션이 있고 두 번째는 부서진 걸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는 다른 걸 가지고 놀거나 다른 상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하든지 다른 것에서 또 기쁨을 갖게 하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난감이 부서질 때마다 엄마가 장난감을 새로 사주면은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각인이 돼요? 이게 부서지면은 엄마가 새 것을 사줄 거다. 새 걸로도 자꾸 대체가 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아이의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가게 되면 엄마가 전화해서 또 다른 친구를 불러주겠지. 그렇죠? 친구가 또 떠나게 되면 이게 자꾸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결국 아이가 엄마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성숙 아이로, 아이는 점점 커지지만 미성숙아로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제 가서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데 20절에 근데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예를 지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기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는데 글쎄 저 자신이 뭐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마 그 아기를 낳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1분이 1시간 갖고 그냥 엄청난 페인이 오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산통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기 낳고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아픈 걸. 그렇죠. 이렇게 아픈 일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 이렇게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자, 고통이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고 있는데, 그렇죠? 아기를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이 있잖아요. 그 많은 상처가 있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그 아이잖아요.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통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고통의 원인인 아이가 이번에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막 꽉꽉꽉 채워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게 근심을 하는데 20절에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예수님 이런 거 나한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근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숙하게 되면 근심이 와도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걸 간구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시험이 승리로 바뀌게 되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게 그리스도인 누리는 그런 기쁨이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위인들의 한결같은 나타나는 패턴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고 근심하는 가운데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해 주시고 그냥 탄탄대로 아무것도 걱정 없고 유혹이 없고 그런 길을 쭉 걸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주 총애를 받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열두 형제 중에 이 요셉에게만 알록달록한 그 당시에는 염색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옷 대충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채색옷 여러 종류의 컬러가 들어있는 그런 옷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만 특별히 입혔단 말이에요. 형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형들의 모함에 빠져갖고 그래서 이집 죽을 뻔하다가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팔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겼으니까 나하고 좀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간 그 결과 이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그래갖고 매를 맞고 어디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야.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얼마지? 17살, 18살에 말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형들한테 팔려갖고 이집트로 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더니 그 대가가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고 요셉이 그냥 컴플레인하고 말 그대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좋은 일은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의 그 간수 보기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파라오의 시종장 두 명이 들어와서 빵을 굽는 사람하고 포도즙을 짜서 바치는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이 두 사람 꿈꾼 거를 해석을 하고 그 꿈꾼 거 해석이 결국은 다 잘 되고 이래갖고 결국 파라오가 꿈을 꾼 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얻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살에 요셉이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컴플레인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요셉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장자권에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각각 돼서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세 지파 중에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가 열둘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복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거기다 남겨두셔서 커다란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이 돼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거를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근심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하나님의 커다란 그런 계획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근심이 우리의 기쁨으로 변할 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묵묵히 이겨나가는 것.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근심 없애줄게. 아니잖아요. 내 근심 없애줄게. 아니잖아요.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33절에 예수님이 요약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다 그래요? 환난을 당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운명. 그 운명은 뭐냐? 세상에서는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잖아요. 그거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게 해주겠다. 만사형통.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떻게 해요?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 그러면 왜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내가 간다고 하는데 근심 가운데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럴 내용이 아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일이면 또 어떻게 돼? 십자가 가서 내가 완전히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죽는데 지금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 내일은 어떻게 다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 날에는 지금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일, 그런 일이 너에게 이제 생긴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6절에 있는 그 말씀 계속 반복되는 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 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뭐 미가서도 그렇고 어디 만만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번역을 하려면 그래도 대충 뜻을 알아야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뜻을 알아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어가 있다고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앞뒤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똑같은 말도 번역이 제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보고 뭐 스가랴서니 미가서니 뭐 가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럼 주석을 읽어봐야 되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춰 놓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십자가 사건 전에 있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내일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내가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그러고서 승천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고 승천하게 되면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좋아하는데 너희는 근심할 거다.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상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은 너무 기뻐할 터이나 세상은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니까. 성경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렇지 약 50일쯤 지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성령님의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침례가 일어나잖아요. 성령님의 충만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연약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렇죠? 그 지도자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그 안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가서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가?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참을 수가 없다 이래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19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연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이제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데려다가 예수님 선포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이렇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원자로 삼아주셨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한 증인이다. 한마디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4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도들을 불러갖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데 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심 가운데 빠지고 아프잖아요. 매를 맞는데.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러고 놔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41절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한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수치당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거를 어떻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심이었잖아요 여러분. 매맞는 게 좋은 일입니까? 다 큰 사람이 가서 몽둥이로 매맞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잖아. 기뻐했다. 근심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변하는 일. 근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매 맞았습니다. 수치 당했어요. 그렇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건 면제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됐다고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은 걸 그걸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말씀하고 50일 전에 다락방에 있던 이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언가가 이렇게 대비가 이렇게 되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저와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냐. 거기에 비결이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거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얻을 수 있냐.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제부터 구하라, 구한다, 구한다가 많이 나와요. 영어 단어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ask 하는 거예요. ask. 여러분 우리 김정호 형제가 있고 여기 아들, 딸들이 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해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에스크 하잖아요. 나 펜 종이 사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에스크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거기 가서 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하면 선생님께 와서 선생님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날이 이제 승천해서 가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는 구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내 이름 빌려줄게. 내 아버지한테 내 이름 빌려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그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게 면제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빌립보 감옥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감옥에서 고통받으며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4장 12절부터 14절, 15장 7절, 16절, 16장 23절, 2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한다고 얘기한 자꾸 기도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지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령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길게 뭐 2시간, 3시간씩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싹 낮추고 하나님의 왕좌로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다.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저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 여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도 읽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더 많은 좀 성경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원 등록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아,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구나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요. 심오한 진리 탐구 이런 거 다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사람이 황폐해진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황폐해져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 성추행 같은 이런 간음 이런 거를 왜 하느냐. 지식은 커졌는데 사람이 황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황폐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그렇죠? 그 미약한 이 존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점점점점 더 커지고 나는 점점점점 더 작아져서 이 갭이 점점점 더 커지는 이런 일이 생겨야 그게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게 진정으로 신학원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언행이 바뀌고 복장이 바뀌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점점 변해서 나 자신이 기쁘고 내가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사회와 국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 그게 생겨야 그게 진정한 성경 공부인 겁니다. 아버지를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다 이런 약속을 줬잖아요. 내가 가는 게 더 좋고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좋다. 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변호하시는 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두 가지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지 못하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짓는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변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근데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냐? 로마서 8장 2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해. 근데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 성령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내가 가서 직접 하나님께 중보하고 중재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 가운데 신음을 하며, 신음 소리를 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9절에서 33절에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거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마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29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9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이 이걸 다 설명을 하니까,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하니까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해했는데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그 다음날 다 도망가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다음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우린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나마 이제 어떻게 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 아, 이제 살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가셔도 더 좋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은 이해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13장 초반이 될 때는 얼굴이 그냥, 그렇죠, 근심이 가득해가고 그냥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16장 끝부분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 드디어 피가 이렇게 흐르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화색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야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뭘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17장에 가서 보니까 6절에서 8절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7절에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줄 알았다.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확실히 알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알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날 다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믿고 확신했는데 그 다음날 실패해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거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내일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두가 원하니 참으로 이제 왔다. 예,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 제자들의 그 믿음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이해냈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거를 실제 삶에 적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도망가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굉장히 저도 힘이 듭니다. 제 아내에게도 야 진짜 이거 요새 너무 힘들다. 말 그대로 그냥 어휴 소리가 엄청나. 뭐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밀려 들어오죠. 90명이 해서 뭐 이렇게 주잖아요. 뭐 이거 보라 그러는데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봐야잖아요. 지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요새 가장 많은 먹는 약이 타이레놀입니다. 제가 타이레놀을 워낙 좋아해요. 그냥 아프면 타이레놀 몸살 나면 먹으면은 예,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니까 어제 아침에도 타이레놀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한번 참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살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기도 이런 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 작업 좀 끝내고 교회 바로 세우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전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예, 성경 작업 끝내고 교회 잘 마치고 세우고 예,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 그거 외에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네,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고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길게 뭐 뽑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을 꼭, 제가 판단하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길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꼭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도는 에스크예요. 에스크, 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뭐 부족하니까, 예, 부족하니까 모든 것이 있는 분에게 도와달라고 예, 에스크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길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고,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어려울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3절에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in me,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in the world, 다 인이 들어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 세상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me, 내 안에 들어있으면 평안을 누리고 세상 안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는 거고 세상 나가서 살면 환난을 당하는 거고. 아, 회상에서 환란이 하나도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환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제가 지난주인가 휴거의 모든 것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휴거 받을 수 있냐.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무 간절했나 봐요. 거기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가 뭔가를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저기 저 동굴이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파여있는 이런 동굴인데 저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먼저 하늘이 멋있고 참 모든 게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저런 동굴이라. 자, 다음 그림 보시죠. 그 안에서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면 여러분 저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온 저 깊은 구덩이에 지금 저 상태로 누구나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박사라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저기서 빠져나올 줄로.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저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 죄의 동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 지옥의 동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나는 할 수가 없으니 주여 로프를 내려주십시오. 로프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 믿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관두고 이걸 단 안 됩니다. 못 빠져나와야 하늘만 바라보는 거지. 저기서 지금 얼마나 애처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나오려고 사람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사람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저와 여러분에게 계단이 되시려고, 그렇죠? 로프가 되시려고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여와 여러분, 저 지옥 구덩이에서, 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휴거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저 구덩이에서.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 구덩이에서, 지옥불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 사람, 저 애처로운 눈, 목,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저 상태에 있구나. 저 상태에. 그걸 예수님이 구출해 주시는구나. 그걸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재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으로, 내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뭐라 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일, 일시에 제거돼서 영원 무궁토록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만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 자, 평안의 의미가 뭐냐? 평안의 의미는 합당한 자원을 소유하는 게 그게 평안이에요. 합당한 자원.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심이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아픔이 반드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원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평안하잖아요. 아, 사람이라서 무슨 해꼬지라도 내가 충분히 재산이 있고 내가 충분히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잠 잘 잘 수 있잖아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건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낼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우리 한번 가서 요한일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십일조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뭐 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고 목사 말 잘 듣고. 여러분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나? 5절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난관과 이 모든 아픔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원을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극심한 교회 탄압, 지난 4년 동안, 4년 전을 생각하면 진짜 너무 예, 암울을 하지 않습니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제 1년만 견디면 되겠구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동 때문에 이 나라가 그냥 기초째 지금 흔들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현실 한번 직시해 보세요.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뭐래? 기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운을 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도 이 땅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탄압이 멈춰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고도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사람 직업의 문제가 있어요. 결혼의 문제가 있어요. 학업의 문제가 있어요. 취업의 문제가 있어요. 가정생활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바로 믿고 나니까 믿음 지키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바이블 빌리빙 하는 이런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가정에서 너무 탄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